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과거의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걸어갔던 발자취, 또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삶인데 그들이 겪었던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또 지금 이스라엘을 또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절대적인 어떠한 선한 민족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인들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항상 평생 2등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열등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셨던 그 복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이 메시지가 유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오늘 말씀의 본문도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 큰 민족인 아수르 또 신흥 강대국이 되는 바벨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라를 향해서 리더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의 그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나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 또 교만하게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심한 죄로 여기시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한 그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바벨론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지라 하는 도다 그랬어요. 아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우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그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 왕 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라들을 왕들을 민족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애굽 왕의 손에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왜 그들이 두려워했냐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나중에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들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 물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보호, 돌봄,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그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좀 고백이라는 그 표현은 그렇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구월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그 꿰매, 모압 사람들이 낸 꿰에 빠져가지고 2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이 가는 게 너무 험해요. 구름기둥이 있고 또 불기둥이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만 이 길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만 결국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한테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던 사람들 2만 3천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리고 뭐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어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려고 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들, 힘 있는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도 정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나의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오더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를 내가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만군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 온 우주 온 세계의 군대 그리고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관자, 그 역사의 그 흐름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또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어떠한 강한 군대를 보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이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몽둥이라는 표현으로 이사야를 보면은 몽둥이라는 표현으로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아수르처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변의 나라들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떠한 그 견책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방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열방을 향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아수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애굽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이 그 당시에 소수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나중에 다 멸망했어요. 다 정말 남은 자 구루터기 같이 되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다 막 절망적이에요.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지금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돌보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원수가 완전히 무너져 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 승리를 하려면은 확실하게 승리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이란과 그 전쟁을 하는데 거의 뭐 휴전을 할 뻔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겠어요?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확실하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짓밟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 기사 칼럼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끝까지 어떻게든지 미국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들의 어떠한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19장에서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됩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애굽에서 엄청난 그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끊임없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래로 보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대로 봅니다.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당장의 위험입니다. 위협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을 삼키려고 군대를 내보내고 수시로 수탈해가는 그러한 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수르, 바벨론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어떠한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영원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폭삭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그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나라들 사이에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앗수르가 애굽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손잡고 경배하겠어요? 서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앗수르, 바벨론, 애굽,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애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앗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으로 지은 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거 세계를 향해서, 그래도 그나마 세계를 향해서 복이 되는 것은 누구의 자부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앗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나라가, 민족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적인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젠더의 이슈가 없는 거예요. 또 국가와 국가, 어떤 이념과 이념, 뭐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한 나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러한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 그러한 증인이에요. 자기가 먼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로서 정말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다면 난 참 잘 믿고 있지, 나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먹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때에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어떠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매일 이야기하면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젊었을 때에 막 그럴 때 그것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자만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죄만 키우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태신앙.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 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중요하죠. 교회 역사가 길다는 것. 뭐 100년.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좀 있으면 이제 60년, 70년, 80년. 교회 안에 뭐 중직을 맡았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직분은 내가 거부한 것이지 나는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 목사. 여러분 그러한 것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어떠한 그러한 타이틀이 지금도 내가 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어떠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어떠한 직분, 그다음에 어떤 과거의 어떠한 영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것에 안주한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고 자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거의 체험,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죠.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군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경고도 하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감당했잖아요.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하게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상도해?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것을 감당해? 내가 어떻게 그러한 지위를 감당해? 어떠한 그 사람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인도하심이고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역사가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과정 가운데 진짜 막혀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있는 상황,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그곳에서 딱 빼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 이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의 신앙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딱 그 안을 뒤돌아보면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분명히 광야에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방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바벨론 왕처럼 내가 내 삶의 어떤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 신실함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은 자 성공한 거야. 난 이 정도 해놓으면 안전하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시선,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저런 상황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저곳은 지옥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맞죠?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수르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어떠한 몽둥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통로, 세상을 향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또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게, 또한 다시 한번 불안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